다시 잠깐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 시간 저희들이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싸우니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성경 말씀을 바르게 몇 마디 해석할 지혜와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여 이 오후에도 또 나와 주님 주의를 온전히 구별하며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힘쓰며 말씀 앞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배우고 복습하고 그 진리의 교훈 안에 살기를 소원하는 이들의 심령에 큰 은혜를 주시고 참여한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부족한 종의 심령에 계시고 또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계시고 각인의 심령 속죄 신앙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진실히 부르는 이들의 심령 속에 계심을 아오니 주께서 감동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고 눈을 열어 말씀을 보고 귀를 열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 말씀 성도의 고난, 성도의 고난 그렇게 제목을 받아 잡아보십니다. 베드로전서라는 성경의 중요한 그 주제가 성도의 고난에 관한 주제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특징적인 주제를 그리스도인의 고난 그렇게 붙여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1장의 믿음의 시련에 대한 얘기도 고난의 문제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었고 여기에 4장에 특별히 4장의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을 말하면서 고난에 대한 말씀을 이끝부터 12절부터 19절에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고난 12절 13절 보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고난들이 많습니다. 시편 34편 19절은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말했죠.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고난이 많으나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다. 이런저런 이유로 고난이 많다. 구약의 율법과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듯이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징벌을 받습니다.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의 대표적인 말씀에서 증거된 바고 구약 역사가 증거하는 바이죠. 죄 지으면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다. 죄 지으면 벌 받는다. 신약 성도들도 예수님 믿고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 후에도 몸에 남은 죄성들과 죄의 습관들 때문에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지면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몸의 죄성 때문에 죄악의 습관이 있어서 습관은 잘 안 고쳐지죠. 잘 안 고쳐. 처음부터 습관을 길을 들이지 말아야지. 한 번 행하면 두 번 행하고 세 번 행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지. 죄 되는 일은. 악한 일은.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런 경험들을 더러 가지게 되면 죄의 습관이 생깁니다. 습관이 무서운 것이에요. 습관은 잘 안 고쳐져요. 몸에 남은 죄성과 죄 습관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징벌이 있을까요? 죄 씻음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없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셔서 아멘. 그러면 다 끝나는 것입니까?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면은 부모가 용서는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매도 좀 때려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다음부터 조심하지. 너무 쉽게 용서를 해주면 다음에 또 쉽게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마음으로 하지만 일로와 그래도 잘못했으니까 몇 대나 맞을까? 몇 대나 맞을까? 매를 좀 드십시오. 잠언을 자세히 읽어보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잘 나와 있죠. 제가 기독교 윤리에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했고 또 저희 집사람이 유치부에서 강의한 세미나 내용도 거기에 인용도 해놓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매를 들라는 것이 성경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하나지만은 아이를 키울 땐 어릴 때부터 제가 그랬죠. 6개월 됐을 땐가 우리는 조그만 새방에서 그때는 다 연탄 난로 떼고 방 한 칸에서 부엌 조그만 부엌이 있는 그런 월세방에서 살 때에 위험해서 애가 그래서 그 난로에 데일까봐 미리 한번 이렇게 뜨거운 난로에 손을 딱 해봐서 아 뜨거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좀 가까이 가보시죠 가봐 그러면 안 가 절대로 아따 아따 뜨거운 거라고는 알아서 안 가죠. 그 다음에 책꽂이에 책들이 많은 걸 이렇게 하나 해서 뭐 조금 찢으려고 그러고 뭐 그래서 이제 때릴 데가 없어서 발바닥 대 발바닥 이거는 잘못돼서 매매야 그리고 발바닥을 딱 몇 대 이제 때려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자기가 이렇게 책을 만지려고 하다가 싹 쳐다보고 안 돼 그러면 안 돼 자기도 안 돼 이거는 하면 안 된다고 벌써 알더라고요. 6개월 때인가 하여튼 어릴 때부터 그렇게 그러다가 이제 좀 커서는 예, 어디 엄마가 가지 말라고 그러는 오락실에 애들이랑 갔다 와가지고는 반쯤 죽었죠. 다 벗어 옷 다 벗기고 팬티만 입혀놓고 매를 들어서 몹시 엄마가 나 죽이는 줄 알았다.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그러지. 그 다음에는 다시는 오락실에 그렇게 허락 없이 오락실 가는 것 자체가 나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나쁜 편이죠. 그래서 다시는 허락 없이 가지를 않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저렇게 교육을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시죠. 구원하셨죠. 그런데 자꾸 죄악에 남은 죄성과 죄습관 때문에 실수하지 말라는데 자꾸 실수하면 또 자꾸 넘어지면 하나님께서 적당히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 안 되겠다. 매 갖고 와. 매를. 발바닥 맞을 데가 없으면 발바닥이라도 맞고 우리는 다 성인이니까 발바닥이라 종아리 걷어. 종아리 걷어서 종아리를 하나님이 세게 때리듯이 우리에게 고난, 징계가 있다. 그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은 신약 성경의 말씀이에요. 은혜 받은 구원 얻은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교훈에 징계가 있다. 그런 징계가 없으면 중생도 못한 자일 것이다. 구원 얻지 못한 자일 것이다. 아예 관심 밖의 사람이라고 할지 내버려 둔 사람들. 그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믿지 않는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그러게 깨우쳐서 믿음의 길로 이끄는 하나님이신데 이미 믿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말할 것도 없죠. 잘못한데 하나님이 방관하고 내버려 두지 않아요. 마음이 타갖고 너 그러면 돼 안 돼 일로 와 자기 자녀 같으면 그렇죠. 일로 와 앉아봐 너 이렇고 이러고 이러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렇게 하면 사람답지 않은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야단도 치고 또 엄하게 또 반복해서 그러면 갑절에 야단이 세지고 네. 그렇게 하는 것처럼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나는 죄를 지었는데 저 사람 저 죄 짓는데도 징계도 없이 잘만 되네. 몸도 건강하고 돈도 잘 벌어지고 자녀들이 뭐 다 좋은 학교 입학도 하고 뭐 직장 들어가서 뭐 진급도 그 승진됐다고 그러고 예, 다 좋은 얘기지만은 죄 짓는데도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아마 버린 자식일 것이다. 하나님이 무관심해서 내버려 둬서 그러면 잘 돼. 잘못해도 아주 잘 돼. 그냥 아예 관심이 없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보자. 나중에 최종적인데 심판하면 너는 지옥이야. 지옥이니까 아예 관심이 없어. 내버려 둬. 그러나 천국 백성은 그러지 않아요. 조금만 잘못하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먼저 불러다가 야단치는 것처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만일 없다면 뭐라고 그랬어요?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사생자가 뭔가요? 자기 자식이 아니죠. 자기의 족보에 있는 자식이 아니에요. 예? 어떻게 근본을 모르는 자식이에요, 사생자가. 그러니까 참 아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그렇다는 것이면 중생하지 못한, 구원 얻지 못한 자라는 말이죠. 구원 얻은 사람이면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애가 타가지고 매를 때려,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서 너 잘못했구나, 너 좀 매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아프기도 하고, 돈이 잘 벌어지고 유효하던 사람이 궁핍하기도 하고, 예? 어려운 문제들이 좀 생기게 하는 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니까. 그게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징계를 통해 사람은 더 경건해지고 거룩해지고 믿음 있게 되고 또 의롭고 선하고 또 겸손해지고, 교만도 무서운 죄니까 징계를 몇 번 받고 나면 그 다음에 교만하지 마 그러면 예, 교만하지 않고 온유와 겸손으로 살아야 될 줄 알고, 거짓된 것을 버려라, 예, 진실한 자가 되려고 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 유익한 것이에요. 그럼 고난은 꼭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성도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욥의 고난과 같이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도 있고, 욥은 잘못해서 매 맞는 것이 아니라 잘못이 없는데, 의로운 욥, 흠과 점이 없는 욥인데도 까닭 없이 고난을 받았어요. 고난을 받아서 예, 집이 어려운 일을 당해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 자녀들이 죽고 재산이 갑자기 다 큰 손실을 입고 그리고 몸에 병까지 들고 그런 고난이 있다. 그게 욥기의 주제입니다. 욥기는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 성도들이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이 있다. 그것이 욥기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냥 고난이 아니라 죄지어서 정하는 고난은 그는 욥기까지 갈 것 없이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서 이미 밝히 증거된 진리고, 그러나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이 있다. 욥기의 주제입니다. 또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 그것도 특별한 고난입니다. 그것도 사도 바울이 무슨 죄가 있어서 죄에 대한 징벌이라고 보이지 않고 예방주사적인 고난이라고 할지, 교만해지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도고 삼층천에 올라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요, 하나님의 직통, 그야말로 직접 계시를 받는 사도입니다. 오늘날 거짓된 사도들은 헛된 직접 계시를 말하지만 신사도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보느니 허풍을 떨지만은, 떤다고 제가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은 허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신들 그렇지 않아. 그럼 성경을 쓰지. 계시를 받았으면 성경 쓰는 게, 성경이 무슨 책인데, 계시 받은 걸 쓴 게 성경이야. 당신들 지금 계시 받았다면 성경을 써. 그러면 성경이 왜 66권으로 끝나? 67권, 68권, 암흑의 목사의 계시록을 써봐. 그러면은 성경이 끝났다고 자기네들은 말을 하면서 계시를 받는다는 말은 당신들 틀린 말이다. 그거는 기독교를 혼란시키는 말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다. 정통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고 믿어왔다 이제까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 1절에 말한 것이다. 이전의 방법은 끝났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의 완전성, 충족성, 종결성을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것. 이제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 읽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 가르침대로 믿고 성경 가르침대로 살면 되지. 거기에 더해서 뭐 예언, 성경의 종말 예언까지 다 나와 있으니 예언은 종말, 성경에 있는 종말 예언을 다 배워서 바로 소망을 가지면 되지. 더 이상 플러스 할 것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기 때문에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받고 또 많은 권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사도적인 선지자나 사도들은 그런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받는 자들이고, 그리고 권능을 행하는, 기적을 행하는 자들이고, 물론 그들이 가르침은 성경, 구약 성경과 또 구약의 선지자들은 모세오경과 일치해야 되는 성경의 통일성, 일치성을 가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직접 계시를 받고 또 기적을 행하고 예언을 하면 예언이 성취되고 그렇게 하는 사도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사도니까 마음이 교만해지겠죠. 내가 이래 봐도 사도라고 너희가 감히 나랑 견주려고 하면 되느냐. 만일 목사가, 오늘날 목사들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은근히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계시를 주시고 이런 헛소리를 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대단히 높여놓는, 그거는 제 생각에는 헛소리입니다. 그런, 그것이 은사주의고 신사도주의입니다. 그것은 큰 죄악입니다. 예, 목사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성경에 충실하십시오. 당신이 권위 있는 목사가 되려면 성경적, 예, 그런 교훈만 하십시오. 그런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이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를 줬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좀 뽑아주세요. 네, 세 번이나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가 연약할 때가 강한 때다. 예, 연약할 때가 강한 때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가 연약을 느낄 때 그는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만일 육체의 가시를 뽑아주면은 그는 마음이 교만에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하게 하시는 그런 고난도 있다. 그 말이에요. 욥의 고난도 있고 사도 바울 같은 고난도 있다. 또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의와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는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의 비방을 받고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거짓되이 욕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는,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역사상 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대표적으로, 그 사도들이 다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죄지어서 순교한 거 아닙니다. 그는 의와 선을 행하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사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순교자들이 역사상 없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조선도 100년 전에 토마스 선교사라는 젊은이, 미국의 젊은 그런 청년의 선교사입니다. 그 선교사,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은 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공부도 제대로 하고 선교사들이 와서 나중에는 글도 쓰고 책도 쓴 선교사들이 신학교 강의를 하고 선교일을 중단하고 강의에 전념해서, 예, 책들을 주석도 쓰고, 예, 책들을 쓴 정도의 실력 있는 선교사들입니다. 그 나라에서 미국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자들인데 이 미개한 땅에 와서, 예, 그들이 여기에 적응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죽기까지 한 자들이었는데, 예, 그렇게 죽었습니다. 성도들의 이런 고난, 이런 요의 고난,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고난,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리스도의 대속의 고난은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이미 완성되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이런 유의 고난들은 성도에게 남아있다, 그렇게 성경은 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죄가 없으셨고 의로우셨으나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으나 성도들도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다. 마태복음 5장 11절의 주의 말씀에도 팔복의 여덟 번째 복이 그런 고난이죠.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너 예수를 믿어? 감히 우리 집에서, 우리는 불교 집안이야, 우리는 무슨 집안이야, 그러니까 네가 한 집안에 두 종교가 있으면 집안이 망한다더라. 내가 불교 가서, 예, 보살님께 다 들어봤다. 그러니 네가 감히 우리 집에서 교회를 다니는 거 안 돼. 성경책은 집에 들여놓지도 말아라. 예, 교회 다니면 안 된다. 그런 핍박을 받았어요. 다. 우리 집 사람도 그 중에 하나고. 그런 핍박을 받았던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보려고 하면서 쫓겨나기도 하고, 예? 우리 사람도 쫓겨나서 가해 선생님의 가정교사 한 시간이 있고, 그러다가 어머니가 쓰러져서 나중에는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다고 그러죠. 그렇게 다 우리가 그런 고난을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것이 제 여덟 번째 복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도들은 이런 고난을 당할 때에, 자기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닌 고난을 당할 때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의와 선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당하는 고난을 당할 때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인 줄 알고 즐거워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예수님 고난에 내가 참여하는구나.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가 구원하시고 구별하신 참된 성도들의 반열에 서서 우리가 영광을 얻게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됐구나, 내가 주님 오실 때 영광에 참여하게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지나가는 세상이잖아요. 천년 만년 삽니까? 100년도 못 살 것 같은데 100년 전에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보면은 50살에 유방암으로 돌아가신 우리 여자 집사님도 계셨고, 그러시죠. 또 60살 때 돌아가신 분들도 꽤 있고, 매일 수영하시는데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70살은 많은 것 같고, 아주 건강하게 수영 잘 하시다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래요? 그렇게 가잖아요. 다 가죠. 100년, 한 80, 90 건강하게 사신다면 90살에 우리 교회 나오시는 집사님이나 권사님 같은 분은 대단 하나님의 은혜죠. 90이 됐는데 교회를 나오시다니. 그것도 본인이 지팡이 짚고 교회를 나오시다니. 와, 굉장한 사건이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14절 보십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 이 영께서, 그러면 좋겠어요. 영도 성령님도 인격자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영께서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는 그들에게 비난을 받으셨으나 너희에게는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전통사본에는 그 말이, 말씀이 들어있고, 그는 그들에게 비난을 받으셨으나 너희에게는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전통사회는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난을 받는 그 일로, 그것이 원본의 본문 같은데, 이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께서 그들 위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임이 확인된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욕할 때 성도들 위에 계신, 우리 위에 성령께서 계신데 성령님도 비난하고 욕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주 하나님과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며 그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성도들은 확실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성도는 자기 잘못 때문에 고난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살인하거나 도적질하거나 악을 행하거나 남의 일을 참견하다가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고난을 당하는, 그런 고난을 당하지 말고. 그러나 성도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당할 때는 부끄러워 말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17절 보십시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하나님의 집안에서 심판을 시작한다. 좀 이상한 표현이죠. 우리가 심판에서 벗어났는데 심판을 어떻게 받는다는 말일까, 그런 좀 어려워 보이는 표현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집안에서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은 교회 안에 섞여 있는 가라지와 염소 같은 자들에게 우선 해당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유형교회, 지상현실교회 속에는 모두가 다 중생한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는 중생하지 못한 자들도 있어서 가룟 유다도 있었고 그렇죠? 교회 안에 또 아나니아 삽비라도 있었고 그들이 중생했는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다가 즉사하는 일도 있었고 구약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구약교회는 별별 모세를 대적하는 고라와 그 일당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불신앙적인 사람들이 있었고 신약교회도 그리고 외도하는 자들이 없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은 이해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점에서 보면 그것도 일종의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넓은 의미에서는 판단이죠. 하나님도 잘못했잖아 판단하는 것이니까 심판이나 판단이나 같은 말인데 원어에는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벌을 주시는 것이니까 그 벌이 죽음, 지옥의 형벌은 아닐지라도 말이죠. 아까 히브리서 12장의 말씀 하나님의 징계,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12장 5절,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8절에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아, 그래. 사랑하니까 징계가 있다. 받으시니까 매를 들어 때린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라. 아까 인용했죠. 징계가 없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징계가 있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것이다.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 관심의 표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니까 조금이라도 잘못되지 마. 바르게 살아야지. 그래야 성도다운 것이고 그래야 복된 것이지. 그래야 사람들이 너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기는 다르구나. 그러지. 사람들이 너 쳐다보고 에이구 예수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있어 뭐야 나는 교회 안 가도 너보다 낫다 그렇게 하면은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도덕성이 더하면 더해야 되지 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모든 면에서 그렇지 않으면은 전도도 안 되고 주께 오히려 욕을 돌리는 일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잘못하면 하나님이 매를 들어서 징계를 좀 하고 징계를 받는 것도 좋은 것이다. 그러나 성도 현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엄한 징계나 벌이 있다면 이런 징계가 성도들 교회 안에 있고 뭐 가라지나 염소 같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때 징벌하시는 것은 무슨 어휴 저 사람 저러다가 죽었다 그러네 죽었네 저렇게 죽었네 저렇게 생을 마쳤구나 안 됐다 그런 일들이 없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성도들에게도 믿는 성도들에게 엄한 징계나 벌이 있다면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마지막 날에 내려질 심판은 얼마나 더 엄중하겠는가 그런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의인들이 겨우 구원을 얻는다면 여기 표현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는다면 경건치 않고 순종치 않는 죄인들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는가? 성도들은 현재 하나님의 엄한 징계의 고난을 체험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장차 있을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로부터 자유와 면제를 얻지만 죄인들은 현재 평안할지라도 장차 있을 영원한 형벌의 멸망, 즉 영원한 지옥 불못의 벌을 피할 수 없으니 참으로 무서운 일이로구나. 와. 어느 게 더 낫나요? 지금 징계가 낫나요? 아니면 지금 징계 없이 잘 살다가 나중에 지옥 가는 게 낫나요? 아유, 나는 지금 징계도 안 받는 거 더 좋지만은 예? 차라리 지금 징계를 받는 게 나았죠. 지옥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된다. 바로 살아서 징계를 받더라도 징계 안 받는 것이 좋지만 징계가 있다 하더라도 바로 사는 것이 필요한 19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미쁘신 하는 신실하신 믿을만하신 그만 신실하신 조물주 창조주께 부탁할지어다.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 앞에서 이미 말씀한 대로 죄지어서 받는 고난 말고 그렇지 않은 고난,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 12절에 말한 불시험,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13절에 참여하는 것, 또 14절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 것,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욕을 당하는, 비난받는 것, 또 16절에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이 전부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죠. 그렇게 보면 성도의 고난은 아무리 불같은 시험일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입니다. 성도에게도 고난은 좀 있습니다. 혹독한 고난을 겪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했으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도 고난이 있으면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성도는 고난을 당할 때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왜 내가 믿는데 고난을 당해 그러지 말고 도리어 기뻐할 뿐 아니라 끝까지 선을 행하면서 자기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부탁해야 한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의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인데 사람들에게 욕도 먹고 비난도 받고 뺨도 맞고 때리고 또 때려서 맞기도 하고 침도 뱉고 예수님께 와 예수님 나는 아직 그렇게까지 못해봤는데 누가 나를 갖다 뺨을 때리진 않고 멱살 한번 잡혀본 것밖에 없는데 그러나 내 침 뱉거나 이게 주먹으로 치거나 그러지도 않았는데 주님은 고난을 나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또 사도들도 주의 종들도 그런 고난을 많이 당했다고 하는데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큰 소리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됐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의 영혼을 받으신다. 그러면 됐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나 죽여라. 죽으면 나는 천국 간다. 그것이 확실하면 죽음이 겁내지 않아요. 그 죽음을 겁낼 것이 없어요.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내가 확신한다. 천국 간다. 나 빨리 천국 보내주는 거 그거 참 나는 좋아한다. 그런데 너는 큰일이다. 너는 살인자가 돼서 그 회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걱정이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면 첫째로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있다. 고난이 있다. 의인들은 고난이 많다. 아까 시편 34편 19절 말씀대로 자신의 죄성을 깨끗게 하는 고난도 있고 또 믿음과 순종으로 살지만은 비난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그런 고난도 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천국 가는 과정이 천국 가는 순례의 길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 과정이 이것이 고난이 많은 길이겠구나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쉽게 그냥 예수님 믿고 복을 받다가 뭐 삼박자 구원 얘기하듯이 예수님 믿으니까 건강하고 돈도 잘 벌어지고 평안하게 잘 살다가 천국 훌쩍 가는 그것이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많이 겪어야 된다. 환난도 있대. 초대교인들이 당하는 것처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비난도 받고 또 굶주림도 당하고 또 소외도 따돌림도 당하고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 항상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거죠. 세상은 혹 그럴 수 있어도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를 위로할 수 있으니까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주의 성도라고 생각하니까 천국 같이 간다고 생각 손에 손을 잡고 간다고 생각하니까 고난이 있다. 그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게 첫 번째 교훈이고 둘째로 구원 얻은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자기 속에 남아있는 찢기 같은 죄악된 성질들과 죄악된 습관들과 연약성과 게으름을 제거하여 좋은 인격을 만드는 단련 과정이기도 하지만은 그런 고난도 있지만은 그것도 중요한 고난이죠.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좀 성화를 이루. 고난이 없으면 해이해지고 게을러서 또 삼천포로 빠졌구먼. 그래 삼천포가 뭔지 난 몰라도 삼천포로 빠진다는 말이죠. 또 겪게 엉뚱한 길로 갔구먼. 믿음으로 잘 살지 않고 잘 살아라 그렇게 교훈했는데 좀 회의하고 편안하고 돈도 좀 있고 또 그러니까 또 곁길로 가서 아이고 믿는 건 내동댕이치고 뚱뚱한 길로 갔고 막 이게 인간이라 그렇게 구약의 역사도 그렇고 우리의 경험도 그렇고 그러는데 그렇게 가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종종 주셔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고난을 좀 받아야겠다 좀 몸도 아프기도 하고 모든 아픈 게 다 지금 그런 고난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 그런 고난이 있다 그런 과정일 뿐 아니라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의미의 고난이 있다 그런 의미가 있다 바울은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이런 고난이 있다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또 주의 교회의 일을 담당하는 주의 종들 종들이나 종의 아내나 또 장로님들이나 장로님들 아내나 1차적으로 교회 일을 할 때에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이익을 보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벌받은 사람이 벌받을 사람이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뭔가를 나의 생을 나의 젊음과 나의 생을 바쳐서 주의 교회에 유익을 조금이라도 끼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교회의 진정한 봉사자의 자세일 테인데 그들에게 고난이 있다 이렇게 내가 착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왜 사람들이 날 욕하지? 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내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지?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다 옛날부터 그랬어 하나님의 종들이 그러니까 그럴 때에 낙망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로구나 그렇게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교훈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줄로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또 내가 바로 하는데도 당하는 고난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줄 알고 알아야 되고 셋째로 성도들은 의와 선을 행하며 고난을 당할 때 우선 그 고난을 즐거움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것을 내가 창피하다고 예수님 있다가 감옥에 갇혔다고 쉬쉬쉬쉬 창피하다고 그러지 말고 그거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도들처럼 예수님 있다가 두들겨 맞았으면 창피한 것이 아니라 눈덩이가 이렇게 부어서 여기다 한 대 얻어 맞았다면 그것이 영광인 줄 알고 주님 때문에 내가 왜 굶기도 하고 고난도 당하고 속상한 일 당하면 그것 때문에 투덜투덜 입이 이렇게 튀어나와 입술이 튀어나와서 그러지 말고 보기 흉하게 그러지 말고 그것이 영광인 줄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사모가 안 됐으면 장로가 안 됐으면 또 장로의 부인이 안 됐으면 이런 고난이 없었을 터인데 이런 욕도 안 먹었을 터인데 내가 이런 고난을 조금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끝까지 선을 행하며 살다가 중간에 낙망해서 이제 나 안 한다고 이제는 목사도 안 하고 사모도 안 하고 장로도 안 하고 내 이제 그냥 다 나는 조용하게 교회 생활하겠다 그런 사람들 들어있죠 교회에 어떤 때는 상처를 받고 하면 이제는 조용하게 교회 생활 뒤에 살짝 왔다가 끝나면 지도세도 모르게 살짝 나가버리고 그렇게 조용하게 그거는 별로 좋은 것은 고난을 담당하겠다 내가 끝까지 낙망하지 말고 선하게 살면서 자기 영혼을 우리의 영혼을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라 그런 교훈이에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럼 죽도록 죽음을 각오하라는 거잖아요 결국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으면 죽으면 죽으리다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죽으면 그가 어디 가는데 천국 갈 것을 믿으니까 세상 사람들도 헛된 것을 위해서 한 목숨 바쳐서 일하잖아요 이념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이념을 위해서 헌신하자 이방 종교에서도 그렇게 헌신하잖아요 진리의 종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자들이라면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 주님 말씀에 마태복음 5장을 다시 기억하면은 나를 인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하늘이 뭔데 천국인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우와, 천국은 확실히 들어가고 천국 가서는 하나님께서 상을 좋은 걸 주신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땅 위에서 고난도 좀 받았군요. 참 잘했다. 너는 참 잘했다. 예,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쯤 돼야지. 그렇지 않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땅에서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주었거늘 땅 위에서 뭐 하다가 왔느냐. 한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 숨겨놓고 왔느냐. 너는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고 지혜도 있고 공부도 많이 했고 환경 여건이 좋고 돈도 있고 다 있었거늘 네가 이 땅에 100년 동안에 사는 것을 도대체 못하고 왔단 말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야단을 맞는 우리가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가진 것이 많지 않았는데 배운 것도 그렇게 많지 않고 가진 것도 많지 않고 모든 환경이 그렇게 여유롭지 못했는데 네가 나를 위해 충성했구나. 그 칭찬 상이 좀 있겠죠. 상. 우리가 상 받아서라기보다 상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감히 우리에게 그러셨어요. 또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 그래서 여기 디모데 후서 1장에 보면은 너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 아니함은 나의 의로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의탁한 것이 구원이겠죠. 구원이겠죠. 하나님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 확실히 천국 가는 건 맞지요. 그렇게 할 때 오냐 맞다. 내가 반드시 너를 천국의 영광의 세계로 이끌고 거기가 진짜 내 고향이다. 땅에서는 나그네니까 내가 조금 모자라도 거기 가면 집 좋은 집 한 채 줄게. 한 채 좀 좋은 편안한 거처도 주고 모든 것이 좀 나을 것이다. 많이 나을 것이다. 그러니 좀 지나가는 지금 나그네 길에서 여기서 아주 대궐 같은 새 집에서 뭐 근사하게 사는 거 그 잠깐 일장춘몽이라고 그러죠. 예, 봄에 꿈꾸는 잠깐 꿈에 불과하죠. 이제 지나놓고 다 놓고 가면 죽는 것이다. 천국에 가서 그것이 영광이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고난 성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에 그거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즐거이 여기고 그리고 예, 끝까지 낙망하지 말고 선을 행하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낙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고 선하게 살고 특별히 직분자들, 직분자들 부족한 목사나 또 우리 목사 사모나 또 우리 장로님들이나 장로님 사모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모든 직분자들 주를 위해서 바로 살다 끝까지 선을 행하며 우리의 생명을 누구에게 우리의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오 하나님 내 생명을 맡아주세요. 제가 열심히 나의 달려갈 길을 힘써 달렸고 믿음을 지켰고 선한 싸움을 싸웠나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내 생명을 주님께 의탁하라.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성도들에게 많은 고난이 있고 또 그 고난 중에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주께서 단련하시는 성화적 단련의 고난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때 낙망치 말고 즐거이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또 끝까지 선을 행하며 낙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선을 행하며 그리고 내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셨사오니 이 말씀 우리 마음에 명심하고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